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의 미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네, 지금 존 케리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측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인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케리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아시다시피 사실 4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떤 내용으로 채택되느냐,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말하자면 합의에 달린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베이징에서의 케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두 나라 외무장관 간 회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예정보다 그 시간을 넘겨가면서 두 장관이 5시간 가까이 회담을 하고 네.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결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재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공감을 한 부분은요. 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들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케리 장관이나 왕이 부장이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재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큰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왕이 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로 가한다라는 게 그 줄곧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추가적인 안보리의 결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수순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네.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대화와 협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게다가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네.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를 다시 대화의 궤도로 올려놓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재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응징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왕이 부장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제재 자체가 더 이상의 말하자면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케리 장관이 중국을 가기 전부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과연 중국이 그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참 회의적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그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새롭고 강력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지만요.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대북 제재 그 방안, 수위 이런 것은 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문 등 그 언론에 따르면요. 미국은 크게 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석유 수출을 그 금지하거나 줄이는 겁니다. 현재 그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연간 그 50만 톤 정도의 그 원유, 석유를 그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그 아마 그 상당히 그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좀 그 중단을 하거나 줄여라 이런 것을 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북한의 그 광물 수출 금지입니다. 현재 그 북한은 연간 그 상당한 그 석탄, 광물 이런 것을 그 중국으로 수출해서 매년 그 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국에 대해서 이 같은 석탄, 광물의 수출을 좀 제한을 하거나 좀 금지해라. 그러면은 그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밖에도 그 강도 높은 금융제재, 그 북한이 고립되곤 있지만 여전히 그 중국과의 그 여러 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거래를 좀 막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밖에도 또 해운 활동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 선박을 통해서 그 제3세계 동남아 국가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 여러 그 활동 또 무역을 포함해서 또 뭐 무기 수출 이런 것을 몰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을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강도 높은 검색 등을 해서 제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바로 석유와 석탄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한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50% 정도는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 이룰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열쇠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캐리 장관이 중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내용을 밝히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정부가 이런 그 방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을 이렇게 강한 제재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반발을 사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하게는 중국은 그동안의 제재, 이런 제재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말하자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식량 그리고 현금까지도 이런 주요 그 원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부분 이번에 캐리 장관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이 상당히 곤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심하게는 붕괴되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붕괴에 가까운 상황으로 그 이렇게 갈 경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난민 유입이라든지
네.
또 북한을 말하자면 하나의 지렛대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안보적인 상황의 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이 한국, 일본, 미국과 공조해서 중국의 그 확장 추세, 그거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싶어 하고요. 중국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북한도 안다고 하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걸 아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우려하는 그런 또 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제재 이렇게 쭉 뭐 얘기를 합니다만 제재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제재가 있고요. 또 양자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 그 양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가는 제재가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하는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 5개 국가가 그 결정을 하는데요. 그 5개 국가는 특히 그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일 중국이 아, 모든 제재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뭐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 그 북한이 그 세 차례 2006년부터 2009 그 2006년, 2009년 이렇게 세 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중국이 뭐 제재에 대해서 완전히 뭐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 미사일 또 북한 핵과 직접 관련된 그 무기 거래 또 대량의 현금 유입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양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 아마도 요번에도 그 석유나 그 무슨 저 식량 또는 석탄 이런 것은 좀 어렵겠지만 기존의 제재, 해운, 금융 뭐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의 근원 또 해결책 이런 데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뭐 밝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사실 이번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걸 보면 1차 핵실험 때는 닷새가 걸렸고요.
네.
2차 핵실험 때는 18일 그리고 3차 핵실험 때는 2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4차 핵실험에 와서는 이미 3주가 훨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데요. 아, 특이한 점은 아, 이번에 그 4차 핵실험 직후에 미국과 한국이 책임론을 갖고 사실 좀 각을 세웠습니다.
네.
왕이 부장과 캐리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캐리 장관이 이제 그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그동안 중국의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상황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 책임론을 그 지적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바로 강하게 반박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임은 이건 화춘잉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이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는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이 북한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근원이다. 이런 얘기로 책임론을 놓고 첫 번째로 강하게 맞붙었고요.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재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의 그 근원, 발단 원인에서부터 해결 체계까지 미국은 중국과 이번에 아주 극명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을 놓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도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3원칙,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육자회담에 관해서는 이제 육자회담으로 가자는 거죠, 여전히?
예, 역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그 유엔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에서 일방적인 그 대북 제재로 북한을 몰아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화의 채널, 이 기회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걸 통해서 그 핵 문제도 해결하고 미북 관계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로 뭐 참조로 해보면은 북한 중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그 부시 행정부 시절이죠. 당시에 그도 북한이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그때 핵실험을 실시했을 적에 그 이를 계기로 해서 미북 간의 그 대화의 물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육자회담도 당연히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미 국무부의 그 동아태 차관보로 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의 김교관 부상과 직접 또는 직접적인 차원에서 또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여러 접촉을 했고 이것이 육자회담 활성화 그리고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진 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그 중국이 이런 모델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이제 별다른 그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고 자, 앞으로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수위를 놓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절충된 형태로 서로의 주장들을 그 절충한 형태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수준으로 절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3차 핵실험 때 보면 중국과 미국이 역시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당국이 그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3차 핵실험 직후에도 바로 제재 결의안에 그 포함돼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 앞서서도 그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북한이 2012년에 했을 때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의장 성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그 수준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미국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었고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희석시키되 중국이 주장했던 의장 성명을 결의안으로 바꾸고 그 대신 결의안은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의 결의안을 새롭게 다시 한번 채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합의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 제재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이번에 북한 핵실험 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가 포착됐다는 건가요?
예,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지난 27일 날 일본의 교도통신이 처음 그 내용을 전하면서 네. 알려졌는데요. 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네.
이어서 그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38로우스라는 미국 워싱턴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8로우스도 새롭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그 징후가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네.
이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물론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을 그 동안에 평안도 철산군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인데요. 북한은 서해 발사장에서 징후가 그 포착됐다는 건데요. 이 서해 발사장이 크게는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위성 통제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드러난 움직임은 발사대의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완료됐고 또 거기 그 주변에서 사람과 그 차량 등 그 장비의 움직임이 그 관측이 됐다는 거고요.
네.
위성 사진을 통해서죠. 또 위성 통제소에서도 제설 작업이 완료됐고 또 통제소로 향하는 도로에서도 깨끗이 정리가 돼 있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측소에서 그 위성 관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이 내부에서 뭔가 그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당장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진 않더라도 뭔가 관련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38로우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3년 전에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쏘아 올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그만큼 갔으니까 그때보다 로켓이 더 큰 것을 이제 시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관측들을 하는데 뭐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대개.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요. 지난 2012년 12월인데요. 당시 북한은 그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그 은하 3호는 그 약 길이가 약 30m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발사된 다음에 그 1단과 2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최종적으로 약 100kg의 그 추진체를 우주궤도에 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만일 북한이 뭐 발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진짜로 발사할 경우에 좀 그거보다 지난번에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좀 큰 것을 발사할 공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지난해 그 서해 그 발사장이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그 발사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10여 미터가량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67미터 정도로 그 증축을 했는데요.
네.
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그 발사대가 역시 크게 만든 걸 보면은 과거 그 은하 3호보단 좀 큰 것을, 큰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 이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을 하겠다, 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 본토, 한 로스앤젤레스 서부까지 그 공격을 하려면 약 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은 기존의 그 미사일보다는 상당히 좀 큰 것을 그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과거 2012년 은하 3호보다는 좀 큰 것을 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핵실험에 이어서 로켓을 발사하려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수순을 보면 앞서서 세 차례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시험 발사하고 이어서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순서가 만약에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거꾸로 된 것인데요.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 기술 자체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그 20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5000km 이상을 날아야 되는 그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발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기술적으로는 이 시험 발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최근에 그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엔 그리고 한국 일본들 과 각을 세우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말하자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 필요와 주변 정세의 그 말하자면 여건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단은 갈 수 있겠다. 그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한국, 일본 전부 다 뭐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또 상당히 이번 그 움직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그 발사를 준비할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미국에서는 미 국방부 펜타곤이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도 이번 그 반응을 아까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지만요. 북한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그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서요.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최신의 구축함이죠. 이지스함은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아주 최신의 그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지스 구축함을 그 동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은 앞서 그 캐리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뭐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응이.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이미 그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과격한 조치를 하지 말고 긴장 국면이 계속 악순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 더 이상
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하길 희망한다 이런 논평도 같이 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반응은 바로 가까이서 나온 그 반응들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지 하지 말라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또 목적으로 삼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것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또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과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4년간 약 5번 정도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초로 아마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그 98년인데요. 98년 8월 아마 말일 31일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은 그 한경북도 그 무수단위에서 동쪽 일본 쪽으로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포동 1호라고 부르고 있고요. 북한은 이것을 광명성 1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 태평양에 떨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결의 1695를 채택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군수품 무역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요. 2009년에도 그 광명성 2호를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을 채택해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을 또 발사하자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한편에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청취자들 그 나라에서 이 평화로운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들을 거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그 쉽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장거리 로켓에 말하자면 그 머리 부분에 인공위성을 달면은 그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쏘아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군사용 미사일을 달면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만 다른 것이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그 북한에 대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뭐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 행위 전력으로 밀어볼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또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징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잠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약자로 그 영문 약자로 써서 그 사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드에 대해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호하거나 좀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그 사드에 대해서 세 가지 노 세 가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것을 논의해보자 이런 협의하자는 협의가 없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뭐 배치하거나 논의하자거나 이런 요청도 없고 또 따라서 아무런 결정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노 세 가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을 계기로 그 이것이 사드 논의가 뭐 별로 그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수그러지고 수면하러 갔는데요.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해서 그 한국 정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 문제를 그 담당하는 주무장관이죠. 한민국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이 국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또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이것이 좀 한국 정부의 특히 입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다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점점 이제 그것이 그렇다라는 쪽으로 지금 각각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에 미국 언론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다. 아, 이렇게까지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 반응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혀 공론화하지 않았던 사드 배치 문제를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배치를 전제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두 나라 사이에서는 물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진 것 같다라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는 사실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나아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정부는 아직 그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드의 한국 배치도 시사한 말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또는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 사드 배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언론은 그 모든 필요한 모든 조치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사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지금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드 또는 그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문제를 그 거론하는 그 발언의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13일이죠 워싱턴에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두 나라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어쨌든 지난해 작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그 한미 간의 그 논의 그 발언의 빈도가 잦아졌고 상당히 저 다른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 예, 또 한국 국민의 정서 문제 참 여러 가지로 참 미묘한 또 어려운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올 텐데 저희 VOA도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움직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